매년 고난 주간 또 부활 주일을 묵상하면서 어느 목회자가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한 것입니다. 부활은 세상의 불공정해 보이는 삶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며 절망을 느끼는 오늘 다시 일어나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나가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다. 그 부활의 첫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면 말이다. 저의 고백입니다. 지난 종료주일부터 시작돼서 거룩한 7일간의 도전,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하셔서 교회에 오는 젊은 가정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아직 소망이 많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청년들이 슝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슝슝하고 타고 가는 거, 슝슝이 자전거 이런 걸 타고, 수지 채플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걸어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이렇게 오는 그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천둥이 치건 늘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 1세대 분들의 어떤 헌신, 눈물 속에서 아직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남은 불씨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밤잠을 설쳐가면서 수고한 모든 교육자분들, 또 사역자분들, 경찬팀, 성가대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혹자는 그렇게 유난 떨면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실은 우리 한국 사회는 구조적으로 유난 떨면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야 하고, 유난 떨면서 학교에 보내야 하고, 유난 떨면서 대학 시험 보아야 하고, 유난 떨면서 취업 준비해야 하고, 유난 떨면서 시집장가 보내야 하고, 유난 떨면서 경쟁해야 하고, 유난 떨면서 집을 사야 하고, 유난 떨면서 노년을 준비해야 되는 치열한 경쟁사회, 유난한 사회입니다. 자원 하나 나지 않고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이 대한민국에는 우리는 유난 떠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피로에 젖어 있습니다. 우울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너무너무 치열한 사회입니다. 아이들도 아빠도 청년들도 시니어분들도 그러면서 한 가지 또 특이한 것은 동시에 저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죠. 잘 살아야 할 텐데, 잘 살아야 할 텐데 라는 한국 사람 특유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간절함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특별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 자체가 그렇지만 우리 한국 교인들만 갖고 있는 문화입니다. 전 세계 어느 민족을 가도 새벽 기도 없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외국 사람들이 보면 그건 정말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삶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신앙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특유의 간절함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고 간절하게 사는데, 그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자녀들을 깨우고 비몽사몽하는 상태로 학교로 직장으로 가야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끝이라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인생이 다시 사는 기회가 두 번째 기회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치열함이 그리고 열심히 또한 선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그건 비그리스도인들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삶의 선과 악을 심판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열매도 심판하지 않고, 판단해 주지 않고, 격려해 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일을 대비해야 되는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는 이야기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 다시 사는 것.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산다는 것은 오늘을 의미 있게 해주고 내일을 살아갈 소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창조주가 있어서 우리 인생의 가타부타를 평가하고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악은 벌하시고 심판과 구원을 가져오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의 딜레마는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세상에 대해서 정의와 심판을 원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구원과 은혜를 원하죠. 인간이 이렇게 너무나도 이중적인 잣대를 가진 이유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른 사람에게는 심판을 이 사회에는 정의를 그리고 나에게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사실 모두가 다 저를 비롯해서 이 이중적인 잣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잣대에 의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공평을 원하잖아요. 공평, 정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잣대로 공평하게 모든 인간을 보시면 이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잣대로 평가한다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말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은혜, 죄의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들에게 내가 원하는 잣대가 아니라 여기저기 틀린 잣대가 아니라 민족마다 다른 잣대가 아니라 문화마다 시대마다 다른 잣대가 아니라 모든 죄를 범한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구원을 제시하는 것이었는데 바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벌에 말 그대로 내어 던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꼭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에 내어 주셔야만 했는가?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현실은 그 십자가는 내가 죽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었어야 하는 자리. 다시 한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용서함을 받을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 바로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끔찍한 사형의 형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로마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시 세상에 가장 멸시받는 사형 집행인 그 십자가의 자리에 바로 어떤 누구도 아닌 당신의 아들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답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의 율법사였던 니고데모가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뭔지 죽음 후에 영생에 관한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그렇게 부활하고 살 수 있는 건지 이런 질문들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로 온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니고데모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두시니까 너무 잔인한 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이 죄인이면 그냥 용서하시면 안 되나? 그냥 가볍게 용서하시면 안 되나?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요, 기억하시죠? 우리는 세상의 악과 불공평에 대해서는 정의를 원하고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은혜와 용서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기준이 맞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그런 이중적인, 삼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가 맞이해야 할, 우리가 있어야 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죽음에 메어 던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표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성품을 만족시킨과 동시에 모든 인간의 죄를 한 번의 희생으로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만큼 쌍벽을 이루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가 오늘 주일 새벽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도 부활 사건도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필요에 의한 하나님의 오래된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복음, 뭐 복된 소식, 이게 무엇이냐고 물어오신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복음의 핵심이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실은 우리의 모든 삶과 헌신은 다 헛것에 불과하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후반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복음이 핵심이라면 부활이 복음의 완성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믿어야 합니다. 부활이 우리의 복음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요소라면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던집니다. 첫째,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라면 복음의 완성이 부활임을 동시에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힘이 너무나도 막강해서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처형당하신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의 배신으로 죽지 않으셔도 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성경대로 에덴 동산부터 예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이미 계획하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이 약속은 한편의 코미디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주했던 사람들의 말 기억나시죠?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바로 그 코미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신다면 부활을 주시는 자의 능력이 의심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시는 대표가 되시기도 했지만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첫 열매가 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야 하는 소망의 근원입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혹은 입으로 실은 여러분들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인생의 어려운 절망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셨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굳건히 믿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은 부활로 바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도 40일간 이 땅에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게바에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은 메시아는 저럴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정통 유대인들 앞에서 나타나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라고 용감하게 설교하고 다녔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왜요? 뭐 때문에요? 부활하시지 않은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용감하게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에 목숨 걸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망가고 죄책감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그 디베랴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 부활의 역사는 천국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시작은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만날 때 시작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국의 그 소망의 그림자를 이 땅에서도 맛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한낱 천국과는 티켓 한 장 판매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육신의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고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고 마음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엄청난 변화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썩은 시체들을 변화시키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들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든지 여부를 떠나서 나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부 자체가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타락시키거나 사람들을 변질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사람들을 분명히 변화시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복음에 미쳐 있어야 합니다. 올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외치시고 그리고 반드시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로 임하는 부활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이겁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제가 주님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나타난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동시에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정상입니다. 바울은 교만하고 불순종했던 자기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정식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하나씩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고 원정 핍박까지 갔던,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은 극적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라는 것은 그런 겸손한 고백입니다. 맨 나중에 난 자, 만삭되지 못한 자. 근데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사울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아서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할 정도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삶이 변화된 거죠.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들의 고백도 그러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증거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 증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삶의 세 번째 증거는 이제 새로운 삶의 목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내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나 같은 자에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복음의 놀라운 이 소식, 내가 받아보니까 인생 가운데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쁨과 소망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셨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픈 마음.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자랑하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내 가족들 사랑하면 팔불출처럼 입을 열어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은 명확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만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그렇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그냥 자연스럽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는 그 천국에서 같은 장소에서 그 사람들을 같이 만나고 싶은 열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부활해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요. 만약에 남편에게 그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셔서 안전하신다면, 만약에 아내에게 내 자녀들이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 돼서 다시 만나는 것이 두려우시다면 그러면 안전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죄인도 원수도 친구가 된다라고 찬양을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 민족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물며.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입니다. 증거입니다. 2020년 1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 전염병이 터졌던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2020년도 영상들을 한 10편을 보았습니다. 2021년도도 그렇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였습니다. 2020년 부활절에 이 자리에 거의 텅 빈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지, 어떻게 살아계신 줄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인간은 정말 망각의 동물입니다, 여러분. 예배 전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많은 재정을 구제에 힘썼습니다. 소상공인들도 돕고, 특히 청년들 돕고, 그리고 미자립 교회들을 돕고, 선교지를 돕고, 사랑의 이웃 돕기를 하고, 그런가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뉴스에서 계속해서 나온 거에 피가 모자랍니다. 환자들과 수술할 사람들은 쌓여져 있는데 전염병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헌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까지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역설적이죠. 지금은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들의 수술이 미루어지고 있지만 당신은 반대로 수술실에서 환자들의 피가 모자라서 수술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것이 대한민국 피로회복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경제와 코로나에 찌든 사람들을 회복하자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발전되어서 이 헌혈을 통해서 소아암 환우들을 돕고 난치병 환우들을 돕자라는 것입니다.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일 마음 아픈 거는 아픈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제일 저는 안 좋고요. 거기에 맞는 이제 약이 나올 때까지 저희는 그냥 버티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윤찬이네 가정은 윤찬이랑 윤찬이 어머니 그리고 윤찬이 누나 이렇게 3인 가구로 구성된 가족이고요. 윤찬이네 가족 모두 국가보조금으로만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국가보조금만으로 윤찬이네 가족들이 모두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입원과 외래, 그 다음에 가정 내 돌봄, 이게 반복돼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어머니도 그리고 윤찬이도 그리고 윤찬이 누나도 가족 모두가 아마 심적으로도 또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칠 거예요.
윤찬이가 갖고 있는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질환은 사실 운동신경세포가 사멸을 해서 결국 근육은 모두 다 마비가 되는 질환이 맞지만 인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근데 윤찬이가 눈 깜빡임 이런 걸 통해서 합조가 되잖아요.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환자가 이제 잘 유지할 수 있게 현재 상태를. 그거를 하는 게 지금은 치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윤찬이와 같은 질환이지만 대학에 입학도 하고 졸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환자가 사지마비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이제 거기서 관리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윤찬이가 몸에는 지금 갇혀 있지만 인지라던가 감각신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리를 충분히 잘 해준다면 윤찬이가 추후에 본인의 꿈을 이뤄서 나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찬이가 다른 아이처럼 걷기도 하고 이제 또래처럼 이제 말도 하고 꿈을 가진 아이로 컸으면 좋겠어요. 제 소망입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 네 번째 이야기는 헌혈과 굿즈 구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헌혈로 아이들의 치료비가 적립되며 피로회복 기념품 판매 금액도 함께 적립됩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 네 번째 이야기. 우리의 동참이 생명 나눔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혹은 우리의 가족 중에 누가 윤찬이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분들의 소망은 단 하루라도 내 가족이 건강하게 걷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다.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비록 그 모든 소원들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질 수 없을지라도 단 하루가 아닌 영원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놀라우신 부활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실은 가장 큰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아니 영원히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야말로 십자가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순과 죄와 허물과 세상의 불의를 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들을 통하여서 부활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절의 세 가지 질문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복음의 완성인 부활임을 믿는가?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아니, 복음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는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아니 가장 유일한 소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불의와 부정이, 그리고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 죄 아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갚아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부활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놀라우신 이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그렇습니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선포할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치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뵐 때까지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싸우리라
선포합니다.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아니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오늘 다시 일어나며 희망찬 내일 위해 살아가며 그것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위대한 고백과 삶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